KBS 오디오북
해밍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옆에서 여름을 보내는 게 끔찍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즐거웠고 심지어 도움이 됐다. 그가 맡은 반에는 7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다들 8살 정도였고 모두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하루 중 조금은 표면적으로라도 색채와 형상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함께 놀았다. 책을 읽어주고 바닥에서 밀치기 놀이를 하고 깃털로 간지럼을 태웠다. 휴식 시간이면 모든 교실의 문이 열리고 중앙뜰로 바퀴 달린 온갖 기구와 탈 것에 의탁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가끔은 마당에 끽끽대고 윙윙거리고 꼬꼬거리는 로봇 곤충들이 한가득 있는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은 아이들, 딸가닥대는 축소판 전동자전거를 타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판석 위를 움직이는 아이들, 바퀴 달린 약식 서핑보드 같은 매끄러운 나무보드에 엎드린 채 끈으로 몸을 고정시킨 아이들, 의족을 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아이들, 이동수단이라고는 없이 돌보미들 무릎에 앉아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장 해밍을 생각나게 만들었다. 전동자전거와 바퀴보드를 탄 아이들 몇몇은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는 커다란 스티로폼 공을 아주 살살 던져주기도 하고 마당을 돌며 경주를 하기도 했다. 출발할 때는 항상 선두에서 과장된 느린 동작으로 성큼성큼 달렸지만 하지만 너무 대놓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장스럽게는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했다. 어느 시점, 보통 마당을 3분의 1가량 돈 시점에서 뭔가에 발이 걸린 척하며 요란하게 넘어졌고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그를 지나쳐가며 웃었다.
일어나요, 윌럼! 일어나!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그는 일어나지만 그때쯤엔 모두들 한 바퀴를 다 돈 후라 그는 꼴찌로 들어왔다. 때로는 아이들이 능수능란하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자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주임에게 물어보자 그를 한번 쓱 보더니 애들은 그가 우스꽝스럽게 구는 걸 좋아하니 계속 넘어지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넘어졌고 오후에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그에게 다음 날도 넘어질 거냐고 매일 물었다.
절대.
그가 단호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킬킬댔다.
농담하니? 내가 그렇게 서투른 줄 알아?
여러모로 괜찮은 여름이었다. MIT 근처의 아파트는 여름 동안 라이프치히에 간 주드의 수학 교수님 아파트였는데 월세를 거의 안 받다시피 해서 그들은 감사의 뜻으로 아파트에 소소한 수리를 해줬다. 주드는 구석구석마다 아슬아슬 무너질 기세로 마철루처럼 쌓여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물이 새들어와 망가진 벽 구멍들을 메웠다. 윌럼은 문 손잡이들을 조이고 물 새는 세탁기를 고치고 화장실 부구판을 교체했다. 교수님의 다른 하버드생 조수와 데이트도 시작했다. 여자친구가 놀러온 밤이면 세 사람은 스파게티 알레 봉골레를 잔뜩 만들어 먹었고 주드는 교수님과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바인더 집게가 필요해.
라거나
내일 아침 내 카푸치노에는 잊지 말고 두유 엑스트라 샷을 넣어줘.
같은 말을 할 때조차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로만 이야기하길 고집하는 등의 일화를 들려줬다. 8월에 학교 친구들과 지인들이 다시 슬금슬금 도시로 돌아오기 시작해 자기 아파트나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이틀 밤을 그 집에서 묵었다. 나가기 얼마 전 어느 날 밤, 친구들은 사람들 50명을 지붕 위로 초대했고 멜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옥수수와 홍합 대합을 물에 적신 바나나 잎으로 싸서 일종의 조개구이를 제공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바닥에 질비한 조개 껍질들을 쓰레기 봉지에 퍼담았고 캐스터네치처럼 딱딱 소리를 내는 조개 껍질 소리를 음미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그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해밍이 없다면 그와 부모님이 함께 있어야 할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부모님도 동감인 것 같았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는 부모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에게 집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중하고 사실적이고 의무적이었다. 그는 부모님께 목장 소식을 물었고 부모님은 학교에 대해 물었다. 3학년 때 학교에서 올린 유리 동물원에서 배역 하나를 맡았지만 물론 신사 방문객 역이었다. 부모님께는 말도 하지 않았고 졸업식 때문에 굳이 동부까지 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부모님은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망아지 출산철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이 과연 왔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와 주두는 멜컴과 제이비의 집에 가서 주말을 보냈고 멜컴과 제이비가 없을 때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 점심과 저녁 식사, 여행에 초대받았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멜컴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살 순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그랬다. 그가 그 증거였다. 다른 관계들과 별다를 바 없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끊임없는 가지치기와 헌신, 주의가 필요하고 양쪽 다 그런 노력을 하기 싫어한다면 그 관계는 시드는 게 당연하다. 해밍 말고도 유일하게 그리운 건 와이오밍 그 자체 끝없이 뻗은 광활한 평지, 녹음이 짙다 못해 파랗게 보이는 나무들, 자기 전 손질해주고 나면 마렉에서 나는 들척지근한 똥내, 사과와 토라미 뒤섞인 냄새였다.